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로 임명하며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곳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대행하도록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강화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두 사도를 불러 임명하고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열두 사도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데오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가롯 유다하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혹은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 가나안인 시몬, 시몬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 마지막에 가론 유다. 12명의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12명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도로 지명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대리적 사명을 위임하실 때 이 12명을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밤새 철야를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런데 이 12명을 보면 4명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예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죠.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비천한 동네로 멸시받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부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세상에 학식 있고 일리트가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엘리트라고 그러나.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는 3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리예요. 세리는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매국노로 취급을 받고 이방인보다 더 멸시를 받는 직종이 세리예요. 마태복음만 자신의 열두 사도의 명단 중에 세리 마태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마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과거에 자신의 직종과 위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자격지심에서 자유함을 못 얻었다면 딴 사람들이 세리자 붙여가지고 마태 사도 이름 소개할 때 화를 낼 거예요. 과거인데 왜 세리를 딱지를 붙이냐. 그런데 자신이 세리 마태. 이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인간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열두 사도, 열두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이 위임되고 열두 사도를 통하여 새 언약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위임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한 사도를 보면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세리 마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도 마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질에 자신도 모르게 집착하고 또 물질에 욕심도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기 가나안에 있는 시몬은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셀롯이죠.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정치적, 군사적 조직을 해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무장 독립 단원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 주님께서 지명하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위임해서 그리고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나 직종이나 우리가 구원 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로 훈련하고 빚으세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이 한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과 마음, 내 브레인이 신본주의가 되지 않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신본주의 가치관이 쓰지 않냐면 인본주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이 쓰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1절에서는 열두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두 제자이면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고 부르십니다. 사도는 여기 특별히 열두 사도, 열둘이라는 성경의 수는 충만수, 완전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민하면 열두 지파를 통해 선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열두 사도.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성곽에 열두 문이 있는데 거기도 열두 문, 또 열두 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라. 14절에 그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열둘, 그래서 상징수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인맞은 자, 이마에 인맞은 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신구약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들입니다. 열두 사도를 선택해요. 그래서 열두 사도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는, 즉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낸 자를 대신해서 보낸 자의 모든 정권을 부여받고 보낸 자 대신에 위임받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라는 의미가. 보낸 자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보낸 자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보낸 자의 능력을 그리고 권위를 부여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의 그 권능을 사도들에게 부여해서 보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대리자로 사도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그 일을 하며 초대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교회에 위임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인트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제자 훈련 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밖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면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묶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계속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탁월하게 다른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걸 그 사명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여러분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에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인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변화받고 치료받으며 또한 제자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그분 다른 분들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밖으로 파송돼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설교를 청정히 듣고 sound doctrine, 바른 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교리는 demon의 teaching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른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파송할 때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 비즈니스, 탤런트가 다 달라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변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구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러한 이 사도적 사명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영적 무브먼트 하는 분이 New Apostolic Movement라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옛날 초대교회처럼 사도처럼 우리가 사도로 임명받았다 뭐 이적 표적이 나타난다 Signs Wonders, 근데 이제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과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먼저 전도 대상자가 누구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이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삶 속에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는 거 믿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제자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파송할 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로 주변 사람과 탁월하게 다르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가 날마다 더 인크리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장소예요.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축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사명을 깨닫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구걸을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파송을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 능력을 줘요. 구걸을 하는 거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이제 돈을 주리라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있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고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 밖으로 가정에 직장 비즈니스 삶의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오늘부터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해야 될 대상을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선민 이스라엘 지금 잃어버린 양 같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 딥 컴패션 스프랑크 니즈마이 가슴이 창자가 타는 듯한 애간장이 녹는 듯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같은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먼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들에도 가지 말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요단 동편 이방인들이 밀집해 사는 가다라 거라사 거기 가서 거라사 귀신들은 광인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계획에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살베이션 킹덤 플랜에 정하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12지파 유대인들이죠. 다른 이방인보다 거룩하고 의롭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주권적으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다이네스티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고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이른 약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가면서 계속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 시작에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라 그래요. 또 교회도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요. 우주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생사화복이 주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굿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굿뉴스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증거하는데도 리젝트를 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코리안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유대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열두 사도 선택된 거, 주권적인 주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구원이 됐어요. 지명하여 불러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세상 자격 조건은 미달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께서 행했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계속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지금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입혀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세상 밖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필요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구하기 바랍니다. 다 거저받았죠?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삶의 물질, 가정 다 거저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그러니까 공짜로 더 많이 달라고 해야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받아야 우리는 온전해져요. 더 큰 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또 self-center,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 자존심이 다 무너집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계속 주며 축복을 주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인간은 자칫 교만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이단들은 그건 가짜죠. 막 능력 표적을 행하면서 과시를 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갈취하고, 그건 마귀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봉사 헌신을 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남들을 더 많이 거저 주려면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내 자아가 깨지게 하세요. 교만 자존심, 인본주의가 깨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이 열리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다 구해야 된다니까요. 거저 받아서 그리고 남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아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죠. 그러니까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놀랍게 겸손하게 변했습니까? 이것이 내 개인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걸로 한 것이 아닌데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기 제자들 지금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고 사도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려고 가는데도 서로 다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누가 크냐, 그걸로 다투고 싸운다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페일하고 실패하고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욕심, 명예욕 완전히 엎어지게 만드셨어요.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꼭 이 자리 달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인식한 거 아니야. 지금 수제자 셋이 베드로가 늘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듣고 다 또 붙네요 제자들이. 우리는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빚으시려고 연단 훈련, 자존심 교만 다 나오고, 그리고 밖으로 파송해서 쓰시려고 계속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 과정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남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한다거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또 명예와 또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내가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밖에 파송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굿뉴스를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 구할 때 신구약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요셉도 하루아침에 귀공자처럼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슬레이브가 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구원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훈련하기 위하여 인생의 장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요. 무엇을 하던 형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노예들은 막 매맞고 그 당시 슬레이브들은 주인에게 생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달라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읽으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현장에 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인생의 장이 바뀔 때가 있어요. 느닷없는 연단 고난이 올 때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단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사무엘의 7장 9절에 보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주변에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엄청 연단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제자로 빚어져요. 우리 다니엘이 이방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강대국 그 전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어떻게 했을 때? 다니엘서 1장 8절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죠. 바벨론이 피정복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피정복민족의 영재만 뽑아요. 그래서 영재를 바벨론하여 그러면 모든 피정복민족들이 말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혀갔다고요. 그런데 사생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고 IQ도 좋아지는 특별한 능력을 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바랍니다. D 받으면 F보다 낫다고 격려해 주세요. 한국 엄마들은 B 받으면 머리 썼냐 A 받아야지.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다 뭐 지니어스가 되고 뭐 하버드 가고 꼭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심어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피정복 나라가 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주인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줘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최고의 총리로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기질투 해가지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흠을 찾는데 얼마나 이 방대한 바벨론 페르시아의 강대국 아니에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탑 총리가 이제 되니까. 그런데 흠을 못 잡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하다는 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걸 얘기해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고발하려고 흠을 잡는데 못 잡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이게 다니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탤런트가 다 달라요. 심어놓은 것이 다 달라요. 우리의 탤런트는 다 다르다니까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자원과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 사명을 의식을 갖고 구할 때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석유관하고 다른 설교도 파워풀하죠. 능력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아니 저 학문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이게 웬 일이냐? 이상이 여기더라. 그 당시도 예루살렘에 랍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랍비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에 학벌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저 능력이 언변과 그리고 저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이상이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능력과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건 믿고 여러분 구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사도뿐 아니죠. 스데반, 빌립 두각을 나타내죠. 집사로 뽑혔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스데반은 열두 사도 중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10절에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파워로 얘기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대적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열두 사도 중에 들지 않잖아요. 사도와 같은 똑같은 권세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가서 복음을 계속 파송해서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힘쓰기 바랍니다. 먼저 제자를 만드신 다음에 교회 밖을 나가면 다 파송한 거예요. 파송. 사명의식을 갖고 삶의 현장에 우리 도우심 필요해요.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9절부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 두 버릇이나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계속 머물고 그 타운에 있을 동안 그냥 그 집에 머물고 집을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 다시 말해서 돈주머니에 여행을 가니까 두둑히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거 엑스트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타운에 가든지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도를 통해 은혜 받은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갈 때까지. 그 집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말라는 거야. 아예 이 집에 있더니 음식 맛이 없네. 디저트도 안 주네. 이러고 딴 집 찾아다니지 말고.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 복음 사역자의 모든 생계와 삶의 필요한 걸 다 완전 책임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더해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약속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사도들을 영접해서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고 얘기해요. 평안의 축복을.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 소자,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상 그릇 대접해도 결타고 상을 잃지 아니한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이 사도들에게 사람을 예배하고 복음 사역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주님은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과가 나와요.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로 나를 공개하라. 그러면 내 집에 가루에 이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끊임없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다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창조주 하나님이며 부활의 권세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큰 신령한 축복 또 삶을 책임져줘요. 엘리사를 공개한 슈넴 여인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유한데 부족한 게 있어요. 아들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잖아요. 또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지 않습니까? 큰 놀라운 축복을 줘요. 북이스라엘 가뭄이 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7년 동안 피신해 갔다 오라. 갔다 오니까 자기 집 전토 다 뺏겼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전부 다 돌려줍니다. 성경에 그 기록들이 왜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여러분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연단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그때 낙망하지 마세요. 거기서 연단 훈련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들도 계속 3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큰 실수와 실패를 하고 엎어지고 넘어진 다음에 완전히 겸손해지죠.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고 지금 만드시고 우리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14절에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견디기가 더 낫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도들을 영접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 함께 복음 사역자의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있는 동안 머물고 그리고 다른 타운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예배하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교회 밖을 다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메시지 잊지 아니하고 사명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컴패션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럴 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더 인크리스 하세요. 그래서 거저 받은 것을 마음껏 거저 줄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사명의식이 분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탈란트 줬어요. 삶의 연장에 직장 비즈니스에 다 심어놓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느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 존재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언행심사 말 한마디 여러분 주변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 모든 차원을 구해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명예와 정규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굳게 붙잡고 삶의 현장에 큰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